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오늘 다니엘서 묵상 안내를 여러분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이 다니엘 묵상하기 시작했죠. 다니엘은 우리에게도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이름입니다. 어린이 찬양 중에 이 다니엘 이름이 나와요. 사자굴에 갇혀 있던 다니엘. 한 소절 나오더라고요. 한 소절 나옵니다. 그래도 이렇게 찬양에 나온다는 게 뭐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도 이 다니엘이죠. 여러 이유들이 사실 있겠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그들의 자녀들이 이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뭐 꿈을 해석해내고 환상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시련들을 경험하지만 그곳에서도 이렇게 믿음을 지켜내는 뭐 그런 어떤 영웅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만 다니엘서를 접근하고 또 이 다니엘서를 읽기 시작하면 사실은 다니엘서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사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어떤 인간 아무개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이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펼쳐가시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니엘서의 주인공도 다니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죠. 다니엘서는 어떤 한 신앙 인물의 성공담이나 또 이렇게 다니엘서 뒷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환상들이 나오거든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어떤 환상들이 나오는데 뭐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미래를 이렇게 예견해 주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다니엘서는 분명한 작정과 계획에 따라서 역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구체적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어떤 제국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믿고 그분의 때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믿음의 사람의 오늘을 살아가는 이야기가 다니엘입니다. 왜 오늘인가? 오늘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텐데요. 다니엘서의 궁극적인 관심은 사실은 미래가 아닙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나 뭐 어떤 제국들이 일어나고 또 어떤 제국들이 다시 망하나 어느 왕이 이 땅을 다스리냐 거기에 사실 이 다니엘서의 관심은 있지 않아요. 물론 그런 일들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여러 왕들과 나라들과 제국들이 일어나고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누가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의 1차적인 관심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국의 어떤 흥망 성쇠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용기를 북돋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나아가서 믿음으로 살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촉구하는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참 의미 있는 책이에요.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나 또 다니엘서가 읽혀졌던 옛날이나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다니엘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재미있습니다. 다니엘서. 기대와 소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책장이 그냥 넘어갑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 번에 이 1장부터 12장을 한 번에 이렇게 읽어보시고 매일매일 정해진 본문을 가지고 묵상도 하시고 또 새벽에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도 이렇게 들으시면 이 다니엘서의 어떤 의미가 더 풍성하게 다가오리라 생각됩니다. 다니엘서는 내용에 따라서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바벨론에서 고위 관료로 이렇게 활동하면서 경험한 어떤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을 다뤄요. 앞으로 될 일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것을 해석하는 내용이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입니다. 간략하게 각 장의 스토리를 살펴보면요. 1장은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궁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오늘 큐티 본문이었죠. 2장은 이제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뭐 종아리는 쇠, 철, 그러니까 발은 또 이렇게 철과 진흙으로 된 신상을 보는 꿈을 꾸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어떤 다니엘의 이야기가 있죠. 3장은 이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큰 금신상을 세워서 모든 사람을 절하게 했는데 절하지 않은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 그리고 4장은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두 번째 꿈을 꿉니다. 땅의 중앙에 한 나무를 보고 그것이 이제 밑둥이 이렇게 잘리는 뭐 그러면서 뭐 느부갓네살이 미치광이가 되는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5장에는 이제 벨사살 왕이 잔치 중에 맞은편 벽에 이제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이렇게 글자가 쓰여지고 이제 그것을 해석해 주는 다니엘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제 6장에서는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우리에게 익숙한 부분이고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뭐 차세대 공과에서도 뭐 다니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 이러한 부분 얘기하고 아까 전에 제가 짧게 불렀듯이 사자굴에 갇혀 있던 다니엘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우리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우리가 어렵게 여겨지는 부분이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죠. 7장은 이제 여기는 이제 환상인데요. 환상. 7장에는 네 짐승 환상이 나옵니다. 뭐 곰, 뭐 표범 뭐 이런 어떤 환상, 짐승의 환상이 나오고 이제 8장에는 순양과 숫염소의 환상이 등장하고요. 9장은 이제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고 그 기도 중에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또 환상을 보는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10장부터 12장까지는 이 한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데 큰 전쟁이라고 표현되는 어떤 제국들의 흥망 성쇠에 대한 어떤 환상에 관한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사실 7장부터 12장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익숙하지도 않고 이렇게 많이 듣지도 못했고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앞부분은 이제 스토리이기 때문에 어떤 플롯이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제 뒷부분은 환상이라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아셨어요?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은가? 사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환상의 뜻이 뭔지가 성경의 다니엘서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환상을 보고 이 환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본문에 다 말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상의 뜻이 뭘까 고민할 필요가 없게 해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비유의 뜻을 다 해석해 주시는 것처럼 7장부터 12장까지도 환상이 나오고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알려주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알려주는 것 이상을 알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전라도 말 중에 거시기 있지 않습니까? 거시기? 거시기가 거시기 하단께 잘 했나요? 제가 올라오기 전에 최, 아닌가요? 최규 목사님한테 이거 어떻게 네이티브 스피커로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어렵네요. 거시기가 거시기 하단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화하다가 여러분이 거시기가 거시기 하다고 하면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모르거든요. 거시기가 뭔데? 뭐 이렇게 계속해서 묻겠죠. 그러면 그 질문을 받은 우리 전라도 분들은 거시기가 거시기인데 거시기가 뭐냐고 하면 거시기하다 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만약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네, 이런 거. 네? 그러니까 7장부터 12장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7장부터 12장은 거시기입니다. 거시기. 그런데 경상도 성도도 충청도 성도도 전라도 성도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거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오래 살았는데요.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다양한 시대와 다양한 왕을 이 다니엘이 보냅니다. 또 환상을 보는데 이 환상 때문에 본 환상의 어떤 내용들도 다양한 시대를 다루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의 어떤 또 한 가지 특징을 말하자면 여러 시대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가 이야기인데 이 사건이 일어난 시대가 이제 바벨론입니다. 6장 같은 경우에는 또 페르시아를 다루고 있어요. 또 7장부터 12장을 보면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들에 대해서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이제 본문에 다니엘이 언제 이 환상을 봤는가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 때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 시대에 걸쳐서 다니엘이 존재하면서 실제적으로 존재하면서 그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환상의 내용도 바벨론 이후에 세속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말해요. 바벨론, 뭐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그 이후까지 그 환상이 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특징은 여러 시대이고 또 한 가지는 여러 언어입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해요. 다니엘서는 두 가지 언어로 적혀졌습니다. 두 가지 언어. 1장은 히브리어, 그리고 2장과 7장은 아람어,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다시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1장은 왜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왜 이렇게 두 가지 언어로 쓰여졌는가? 학자들도 이렇게 충분한 답변을 사실은 못하고 있는데요. 감히 제가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보니까 사실 1장은 이 다니엘서의 어떤 전체적인 배경을 제공하거든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 무너진 속에서 포로로 끌려온 어떤 한 유대 청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1장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지 않겠는가. 그리고 2장부터 이제 7장까지는 그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 땅 안에서 일어났던,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통용되고 있었던, 사용되고 있었던 그런 아람어로 이 이야기가 쓰여졌고요. 그래서 그리고 8장부터 또 12장까지는 사실은 7장에도 환상이 나오지만 사실 7장은 8장부터 12장까지 이어지는 환상의 어떤 시작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어지는 이제 8장, 9장, 10장, 11, 12 이 환상들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성도들에게 믿음의 삶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다시 히브리어로 쓰여지지 않았나라고 제가 추측 합니다. 망구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도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1장 히브리어, 2장부터 7장 아람어, 8장부터 12장은 다시 히브리어. 다니엘서 본문을 하나하나 이 시간에 다루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이 시간에는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를 크게 세 가지 주제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낯선 땅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 이야기. 다니엘서는 낯선 땅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낯선 땅을 사는,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낯선 땅에 던져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낯선 땅인가요? 모든 것이 다 무너졌기 때문이죠. 다니엘서 1장 1절을 보시면 유다왕 여호야긴 3년이라는 어떤 시대적인 시간적인 배경이 나오는데,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의 모든 것을 다 약탈해가는 그런 비참한 현실이 1장 1절부터 바로 이 다니엘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위되고 왕과 또 성전의 그릇들이 이방 왕의 수중에 떨어집니다. 무너지리라 생각하지도 않았던, 또 생각할 수도 없었던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더욱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성전도 무너지죠. 이 다니엘서 1장의 배경은 주전 605년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은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완전히 성전도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끝장난 겁니다. 내려갈 수 있을 때만큼, 아니 그보다 더 내려간 거예요. 우리는 뭐 성전이 무너졌는가 보다, 뭐 이렇게 그냥 간단히 생각하는데 사실 잘 와닿지 않는데, 이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이제 고대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진 겁니다. 엄청난 신앙적인 어떤 질문들과 회의들과 절망이 들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시대이거든요. 게다가 바벨론은 성과 성전만 무너뜨렸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왕족과 귀족들을 끌고 가죠. 사실 이들이 이스라엘의 미래였고 소망이었는데 그것을 다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데려가서 눌러버리고 뭐 이렇게 부려먹는 게 아니라 일종의 어떤 정신 개조를 시키죠. 이름을 바꿔버리고 왕의 음식을 먹게 하고 바벨론의 학문과 문화를 배우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에 점점 융화되게 만들지요. 바벨론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방법, 성도의 진리, 성도의 방법, 성도의 문화가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낯선 땅을 사는 거예요. 그곳에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라고 불렸던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가 살아가는 겁니다. 바벨론 땅은 제사들이 성전이 없는 곳이에요. 율법에서 제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모인 어떤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성전이 없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단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낯선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여줘요. 우리도 낯선 땅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낯선 땅이죠. 내 뜻과는 다르게 내 삶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데 그 몸부림조차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힘 앞에서 무릎이 꺾여지고 핍박과 환란을 당해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 넌센스 퀴즈에 등장하는 왕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어린 왕은 느부갓네살. 네, 저희 아이들과 이렇게 넌센스 퀴즈 하는데, 그래서 좀 웃으려고요. 너무 경직되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몇 번쯤은 예배드리러 오셔서 좀 웃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재 개그였던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 그래서 하는 짓도 네살스럽습니다. 이제 꿈꾸잖아요. 꿈꾸고 이제 지혜자를 불러가지고, 야, 너희가 내가 꾼 꿈도 말하고 그 꿈이 무슨 뜻인지도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살답지 않습니까? 애굽의 바로는 최소 자기가 꾼 꿈은 이야기해줬거든요. 그러면서 해석하라 그랬는데, 아, 이 느부갓네살은 꿈의 내용도 말하고 꿈의 해석도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네 몸 쪼개고 네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릴 거다. 아유,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 말도 안 되는 이런 힘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겪는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뒷부분에 나오는 환상, 뭐 7장의 내짐승, 8장의 순양과 수돔소, 10장과 12장에 나오는 모든 이미지가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세상의 권력, 세상의 제국, 세상의 힘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한다라는 것을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7장의 내짐승 환상 중에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7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7장 19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 다녔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21절 중요합니다. 시작. 내가 본즉 이 뿔이 누구와 더불어 싸워 이겼다고요?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성도들을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짐승은, 네 번째 짐승은 세상에 등장하는 왕을 말하는데 앞선 다른 짐승들, 다른 왕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어떻게 하는가?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는데 성도들을 패배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세상의 힘 앞에 무릎 꿇려 지는 겁니다. 또 8장의 순양과 염소 환상에서도 8장 23절, 24절 한번 보실까요? 한 장 넘기셔서 8장 23, 24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거룩한 백성들이 환난을 당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쭉 읽어나가면 그렇게 세상의 힘이 크고 그들 마음대로 다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성도들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것이 다니엘의 굉장한 신앙 고백이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고생 많이 해요.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졌고 이방 나라의 문화 속에 살아가지만 여전히 그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방신을 찬양하고 이방신을 섬긴다는 의미를 담은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불리지만 실상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는 다니엘,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도다라는 하나냐, 하나님과 같은 이 누구냐, 미사엘, 그리고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이름을 가진 아사랴가 사실은 그들의 정체성인 거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가 우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큐티 했던 것처럼 여러분 큐티 다 하셨을 텐데 뜻을 정해야 하는 거죠. 뜻을. 여러분 1장 8절과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니엘서 1장 8절, 1장 9절 함께 있습니다. 다니엘은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왕의 음식을 먹고 왕의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왕으로부터 특혜가 부여됐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저 그냥 밥 한 끼 하는 게 아니라 왕이 특별히 살핀다라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다윗의 상에서 먹는 이가 되었잖아요. 왕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왕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 왕이 누리는 풍요로움과 화려함을 자신도 누린다라는 것을 음식을 먹는 것과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벨론식의 방식을 거부하는 거죠. 낯선 땅을 살지만 뜻을 정하여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온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뜻을 정하여 이 땅을 살 수 있는가? 참아라, 극기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잘 다스려라, 마인드 컨트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다니엘서는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는 세상 나라와 세상 권세와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왕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꿈을 꾸고 꿈의 내용을 몰랐는데 꿈의 내용도 모르니 당연히 해석을 할 수도 없습니다. 지혜자들을 불러서 네살다운 짓을 하잖아요. 그런데 신하들이 그 느부갓네살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러분 한 장 넘기셔서 2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2장 11절.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꿈도 말하고 해석도 말해라고 하는 그 느부갓네살 앞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2장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않으려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 외에는 알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럼 역설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신만이 하실 수 있고 참된 신이 누구인가? 다니엘이 그걸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들은 어떻게 보면 면피하려고, 그 상황을 면피하려고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이 지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되심과 참 하나님의 능력이 고백되고 선포되는 거죠. 여러 종류의 금속으로 된 신상의 꿈을 꾸는데 결국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 와가지고 이 신상을 무너뜨리죠. 이 신상의 각각의 금속이 의미하는 것은 각각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금의 시대가 지나면 은혜 시대가 지나면 노세 시대가 지나면 철, 철이 지나면 철과 진흙으로 된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리라 생각했거든요. 바벨론이 영원하리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영원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페르시아가 영원하리라 생각됐거든요. 그런데 영원하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로마가 영원하리라, 로마가 무너진다라는 것을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땅이 무너지고 또 다른 시대, 또 다른 세대, 또 다른 제국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 신상이, 이 나라들이 손대지 않은 돌에 의해서 무너지죠. 크고 화려하고 대단한 것에 의해서 무너졌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나라들을 잘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손이 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과 애씀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손대지 않은 그 돌에 의해서 손댄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대신에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데 영원한 나라,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다니엘서 2장 44절과 45절이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이 꿈의 어떤 내용과 해석을 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감동받아서 이렇게 고백해요. 2장 26절, 27절 보시면 이 왕이 2장 46절, 47절입니다.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재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6장에서 또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죠. 다리오가 밤잠을 설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다양한 시대, 다양한 왕들을 섬겼는데 굉장히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오가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고 밤잠을 설칩니다. 그래서 이게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와 다니엘 어떻게 될지 해서 보니까 요라고 있는 거죠. 요러고. 네. 사자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다니엘 아닙니다. 두바이에서 진짜 이렇게 한대요. 그리고 요것도 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매섭게 노려보고 변지하는 모습까지 야생성을 유감없이 드러낸다. 엄청난 크기와 우렁찬 울음소리. 가까이서 보는 것만으로도 두려운데. 그러나
잘 보십시오.
손짓 하나로 순식간에 제압하는 사육사. 고양이가 돼버린 호랑이다. 최고의 라이벌 호랑이와 사자. 드디어 붙었다. 해결에 나선 사육사. 호랑이에게 따끔한 경고를 주는데 사자에게 시비를 건 대가를 톡톡히 치른다. 사자와 싸우던 승질 다 어디로 갔는지 꼼짝달싹 못하고. 사자 동산 말썽꾸러기 호동이 기 한번 제대로 못 편다.
요랬지 않겠는가? 실제로 이랬는지 모르지만, 네. 다니엘이 사자를 가지고 노는. 근데 뭐 다니엘의 어떤 성품을 생각하면 같이 얘기도 하고 뭐 이랬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다리오가 6장 25절부터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6장 25절부터 27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처음에는 기도하면 죽는다라는 조서를 내렸는데 이제는 어떤 조서를 내리는가.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다니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다리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7장에 내 짐승 환상이 나와요. 뭐 이건데요. 이제 베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순차적으로 오는 것을 봅니다.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사자와 같은 짐승. 뭐 진짜 사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자와 같은 짐승. 그리고 새 갈빗대. 갈빗대를 이에 물은 이제 곰. 그리고 이제 날개가 있고 머리가 내친 표범과 같은 짐승.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열 뿔이 있는 이게 큰 짐승을 보거든요. 사자, 곰, 표범 하나같이 짐승들이고 맹수들이에요. 무시무시한 짐승들이죠. 그래서 근데 7장 17절을 보면 이 큰 이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듯 환상이 나오면 이 환상의 의미가 뭔지를 다니엘서 이렇게 다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7장 9절부터 12절 보시면 7장 9절부터 12절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장 9절부터 12절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노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있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짐승이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짐승이 죽습니다. 이 나라들이 망합니다. 왕들이 무너집니다. 권세를 빼앗겨요. 겨우 살아남습니다. 까불지만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역사하시는가? 옛적부터 계신 이 심판하시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역사라는 거죠. 사실 다니엘에 나오는 모든 환상들이 다 이런 패턴입니다. 8장에 나오는 숫양과 숫염소 환상. 그러니까 숫양은 메대 바사 왕이고 이제 숫염소는 헬라 왕이라고 하거든요. 숫양과 제 말이 아니고 이것도 성경에 다 적혀 있어요. 숫양과 숫염소가 싸웁니다. 그래서 숫염소가 이겨요. 메대와 바사가 무너지고 헬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제 이런 그림인데, 그런데 그럼 헬라는 영원하냐? 8장 25절을 보면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가 2절 느부갓네살 환상에서 본 것처럼 그 꿈의 신상처럼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강한 것 같은데, 영원히 지배할 것 같은데 허술해요. 어설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1장은요 페르시아 때부터 헬라 시대 그 이후에 이르기까지의 일들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똑같아요. 단순히 일어난 일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합니다. 영원하리라 생각했던 나라가 영원하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왕들도 결국 죽고 무너지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 어쩌다가 일어난 일, 아니면 어떤 힘의 정치의 역학관계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다 알고 계셔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다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대단한 나라가 있다고 한들 결코 그 나라의 힘을 믿을 게 못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대단한 권력과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권력과 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장의 느부갓네살이 거의 미치광이가 돼요. 살다가 회개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5장의 벨사살,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에서 가져온 기구들을 가지고 그것에 이제 술을 따라서 이제 마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그런데 손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고 적히는데 무슨 뜻이냐면 달아서 달았는데 채우지 못해서 나뉘겠다 이렇게 해요. 결국 벨사살이 그날 밤에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사십니까? 무엇을 우리가 손에 쥐려고 하나요? 무엇을 붙들며 살고 계시나요? 오직 우리 주님이 해요 방패시요 요새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거든요. 영원하지 않은 세상에서 영원한 것 붙들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꿈꿀 수 없는 시대에 꿈꾸며 살아가는 오늘의 이야기. 마지막 세 번째는 다니엘서는 꿈을 꿀 수 없는 시대에 그럼에도 꿈을 꾸며 살아가는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꿈을 꿀 수 없는 시대를 살았죠. 그리고 그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들도 마치 현실을 보면 이제 꿈을 꿀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을 믿음으로 살도록 독려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번째 이유로 말이죠. 여러분 다니엘서는 묵시거든요. 묵시, 아포칼립스라는 이제 헬라어인데 묵시입니다. 이 묵시의 뜻은 베일을 벗긴다, 숨은 것을 드러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묵시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것이 이 묵시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묵시는 현재와 긴밀한 관계를 가집니다. 성경의 묵시, 예를 들면 이 다니엘서나 아니면 이제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요한 계시록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게 끝이 아니라 그래서 so what?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묵시예요. 묵시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시입니다. 직시. 어둠의 현실과 맞닥뜨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어떠한가를 똑똑하게 보는 겁니다. 비참하죠. 낯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실 속에서 지향이 있어요. 미래에 일어난 일들을 바라봅니다. 이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낯선 땅이고 고생 많이 하고 고난 당하는데 앞으로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고 세상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이 왕들은 무너지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항하는 거죠. 현재의 삶을 미래적인 전망에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묵시인데 그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현실을 뭐 탈출하거나 뭐 도망가거나 아니면 산으로 들로 강으로 숨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 미래에 대한 일들을 가지고 소망하면서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야기가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나옵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시면 다니엘서 3장에 이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신상을 세우거든요. 2장에서 신상들이 쫙 나왔잖아요. 머리는 뭐고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서 우리나라가 영원하지 이렇게 하면서 전부 다 금으로 된 신상을 세웁니다. 그래서 절 안 하면 죽인다 이렇게 공포하죠. 이게 현실이죠.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가 이 현실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새 친구가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하나님이 건져내실 거다. 이게 어떤 지향이죠.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절 안 하면 죽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건져내실 줄 믿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다. 저항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다니엘서의 이런 패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현실은 사로잡힌 자,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써야 하는 존재, 도무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미래에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환상을 보게 하고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이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고 이 싸움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건지실 것이라는 이런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다니엘의 이야기이고 우리가 살아내어야 하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1장부터 6장까지의 스토리를 보면 다시 읽혀요. 아, 이게 그냥 영웅담이 아니구나. 미래를 지향하면서 현실을 직시하는 가운데 저항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인 거죠. 이를 위해서 크게 우리에게 두 가지가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간직하는 것이고, 따라해볼까요? 간직하고 뱉어라. 여러분 7장 25절부터 28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 7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이제 중요합니다, 내가 이 일을 마음에 뭐 했다고요? 간직했다. 현실은 암담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간직해요. 말씀을 간직해요. 환상을 간직합니다. 되어질 일들을 간직해요. 8장 26절에서도 이미 말한 바 주아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이름이라 하더라. 받은 말씀을 간직하라 얘기합니다. 비슷한 표현으로는 봉함하라라는 표현도 있어요. 여러분 맨 마지막 장 12장 4절 한번 보실까요? 12장 4절. 12장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9절요.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간수하고 봉함하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봉함하라고 해서 이게 신천지에서 말하는 감추어졌다, 비밀이다,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분명히 되어질 일들인데, 되어질 일들에 대한 말씀인데, 이게 진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네가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거 한번 확인해봐 라는 게 봉함하라는 거예요. 아, 신천지 얼마나 무식한지 모릅니다. 진짜 갑자기 화가 나네요. 혹시 여기 무식한 신천지와 관련된 분이 계시면 광명을 찾으시기를 바라요. 결국 반드시 되어질 일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잘 봉함해서 잘 간직해서 가지고 있다가, 야, 진짜 그렇게 되나? 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나? 지켜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간직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지금 뭘 간직하며 사시나요? 여러분, 지금 뭘 봉함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나요? 여러분의 삶에 대한 어떤 염려, 고민입니까? 이 시대를 향한 어떤 애통함과 원망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간직하고 봉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뱉어야 해요. 여러분, 뱉는 것은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6장에서도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9장에서도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정해진 때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삶과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니엘은 그저 손 놓고 그 시간을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지런히 기도합니다. 그때 그는 비루한 포로가 아니에요. 패배의식에 쩌들어 있는 바벨론의 관료가 아닙니다. 자신의 민족과 열방이 흘러가는 역사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기에 오늘 그는 자신의 민족이 회개하기를,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기를, 이 땅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환난과 시련을 이겨내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희망하는 것이고 소망하는 것이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결코 다가올 새로운 날들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 세상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작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서 고생해야 돼요. 그러나 결국 주님이 승리하시니 고생 많이 하는 세상에서 승리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을 기도하면서 사는 거지요.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13절 마지막 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니엘서 12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로 번역되었는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go your way till the end예요. 끝날까지, 끝까지 네가 가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마지막을 기다리라 보다 마지막 때까지 너는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거 계속해. 기도하는 거 계속해. 간직하는 거 계속해. 도중에 멈추지 마. 도중에 체념하지 마. 절망해 하지 마. 끝까지, 정해진 끝날까지 달려가. 라는 것이 다니엘서의 마지막 절이 우리에게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되는 날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임박했어요. 그러니 그 끝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버티고 굳건하게 걸어가라. 마침내는 평안히 쉬고 하나님이 주신 몫을, 평안을 네가 누리게 될 거다.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나선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이야기입니다. 온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꿈꿀 수 없는 시대에 꿈꾸며 오늘을 사는 이야기입니다.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봄 옵니다.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이것을 붙들고 간직하고 간수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